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고 가시는 걸음 있으실 텐데 또 가족들이 또 오고 가실 텐데 모쪼록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히 추석도 그런데요. 설 명절이 다가오면 특별히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난날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냐면 제가 온 가족 중에 홀로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명절이 참 즐겁고 기쁘고 기대되는 날이면서 동시에 조금 부담되는 날이었어요. 제사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 중에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또 일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그 가슴앓이, 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되시는데 2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20년 넘어서 제사 지내던 그 상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사 드리는 그 상이 바뀌어서 예배드리는 상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원, 하나님을 향한 바람,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다. 헤아리고 계시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번 명절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한편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이고요. 용혜원 시인의 시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예, 아멘 하고 싶은 그런 시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한 주간 내내, 사실 지난주에 좀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주 내내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본문과 또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을 좀 연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좀 나눠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로 좀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축복과 격려를 좀 전하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참그 안팎에 들려오는 뉴스들 보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지 인상을 평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요즘 뭐 축구가 아주 효자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 근데 그 손흥민 선수 제가 이제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우 말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 요번에 뭐 4강전 진짜 뭐 거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클린스만이라는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라고. 예, 거의, 계속 뭐, 영화 같은 그런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 때 얘기했대요.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제 힘들지 않냐. 뭐 연장전도 계속되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할 텐데 어떠냐.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핑계댈 수 없다. 와, 진짜 막 쩌릿하더라고요. 우리 예수쟁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우, 정말로 우리 손흥민 선수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튼 그 축구를 또 보면서 우리 그 축구 선수들의 그 투지, 또 열심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적지 않은 기쁨과 행복을 좀 맛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뭐 4강전 또 이기면 또 결승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안 선수권 대회. 자.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난주 성벽 봉헌식 장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어요. 온 백성을 이제 두 패로 나눠서 성벽 전체를 돌게 했습니다. 성벽 전체를 돌때 그냥 돈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 뜨거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성벽을 쫙 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따 머물러서 더 크게 또 하나님께 열정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지난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140년 만에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때가 기원전 586년경인데 그때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라 때로부터 저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렵게 성전은 재건된 상태예요. 조그맣지만 솔로몬 때와는 좀 다른 조그만 성전 재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벽 제거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겁니다. 1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딱 세우셔서 그 백성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죠. 온 백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대목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합쳐서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귀한 말씀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아주 그냥 압축적인 최종적인 어떤 종착지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기뻐했고 그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마치 이렇게 그림 언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써 이때의 이 감격, 벅찬, 어떤 가슴 뛰는 그 감정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았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났는데도 한 주 내내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신지,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지 계속 제가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답을 정해놓고 여쭤보는 거죠. 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있고요. 제게 주신 스토리가 있고 제게 주신 행복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모든 스토리를 잘 전해드리는 그런 목회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품고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즐거워했던 그 온 백성의 모습이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조금 더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땠을까? 느헤미야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거를 좀 한 주 내내 묵상해 보게 됐어요. 정말 곱씹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굳이 오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궁의 고위 관리였어요. 굳이 그 땅까지, 예루살렘 땅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따라 또 상황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보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공격도 있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와 그 온 백성이 그 시간들을 견뎌냈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성벽을 봉헌하면서 온 백성이 어우러져서 마치 다윗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걸 한 주간 제가 생각해보게 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애씀과 수고, 그의 희생과 헌신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거든요. 아마도 지난날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그 흔히 하는 말이죠. 주마등처럼 착 하고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벽 봉헌식을 행하게 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있었던 문구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게 되는 것, 그걸 꿈꾸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가만 보시면 느헤미야의 섬김과 수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온 백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삶에서 좋은 일이 우연히 딱 생겨나면 효과가 별로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그 기뻐한다는 어떤 느낌을 나에게 전해줄 때 그것을 다시 되돌려받는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29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29에 했는데 그때가 직장인 3년차가 아니라 대학 3학년이었어요. 29 대학 3학년이 용맹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유치원 교사로 박봉이었지만 여튼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이름은 정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정혜희가 태어나고 나서 저희 가정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기숙사에 살아야 했어요. 저는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토일 이렇게 또 월요일 금토일은 또 교회 사역에 전념해야 됐고 월요일이면 또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상황이 어땠냐면 저희 아내는 이제 저보다 한 살 더 어리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놀랍게도 한 40일 만에 복직을 했어요. 유치원으로. 왜 그랬냐 했냐면 큰 아이가 이제 방학 때 태어났는데 예, 대체교사를 구해서 이제 그 반을 부탁을 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어디 갔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주 제대로 유치원 교사시거든요. 아주 잘하십니다. 저도 키워주셨잖아요. 이런 말 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셔. 다들 남편들을 키우고 계신가 봐. 막 이런 거. 오늘 3부를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2부를 안 되고 하고. 좀 과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 여하튼. 뭔 얘기 하다.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큰 아이를 저희 어머니께서 키워주셨어요. 비교적 가까이에 사셔서 이제 어머니께서 주중에 맡아서 우리 큰 아이를 길러주시고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주말에 데리고 왔다가 또 월요일이면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예요. 뭐 애가 뭐 돌 정도 좀 지났을 때 한 1년 반 가까이 길러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평일에 좀 시간이 돼서 저희 어머니 댁에 본가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드님들 계신데 아드님들 중에도 집에 가면 하는 그 특별한 행동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에요. 뭘 것 같으세요? 냉장고를 열어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드시고 사시나. 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무것도 없어 열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지 않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를 한창 그 키워주실 그때였는데 그 왜 딸기 플라스틱 팩 있잖아요. 투명한 팩. 그게 세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뭐 딸기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간식으로 드시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는데 딸기 알이 이만한 거예요. 그 아주 고르고 고른 어마 좀 과장법을 썼습니다. 딸기가 이만하진 않죠. 딸기 알이 큰 거를 이렇게 한쪽에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딸기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 정혁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건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못 드시고 저도 못 먹어요. 오로지 손주를 위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세 팩인가 봤더니 아침 먹고 한 줄, 점심 먹고 한 줄, 저녁 먹고 한 줄, 그 다음날 아침 먹고 한 줄, 점심 먹고 한 줄, 저녁 먹고 이틀 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한테 이것저것을 먹여봤더니 딸기를 너무 좋아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딱 비축을 해놓고 그것도 아주 고르고 골라서 튼실한 거, 좋은 걸로 그래서 이게 그 한 줄씩 이제 밥 먹고 대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애가 그걸 꼬물꼬물 먹는데 애가 그걸 먹는데 어머니의 배가 부르신 거예요. 너무나 그 기쁨, 행복, 감사, 즐거움 이런 것들이 커지시는 거죠. 꼭 같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느꼈을 기쁨과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헌신, 수고 그건 힘든 거예요. 벅찬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그걸 흘려보냈을 때 그 존재가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 가운데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베풀었던 사람이 더 기뻐지는 이런 선순환이 인간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왕궁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희생과 헌신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고 치유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11장, 믿음장,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읽어주세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우리 살아가자.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약속되고 보장되고 장차 주어질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장받으셨다는 거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내하셨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참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장관을 염두에 두고 그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향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백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선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누구냐? 건강한 신앙인이 누구냐? 그리고 진짜 예수의 사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더 분투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성도,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가 되느냐?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할애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해서 뭘 더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심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게 예수의 뒤를 따라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성도다,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이제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청년들의 그런 선교 보고가 있을 거예요. 일종의 가는 선교를 하고 이제 필리핀 지역에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그 설 명절 어간에는 우리 관내에 우리가 좀 살펴야 될 영혼들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한 2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형편이 좀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센터를 목사님께서 운영하셔서 그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마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교육자, 준비하는 교육자. 우리 김성찬 전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분 따뜻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온수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동설 안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선교 헌금 사실 넘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또 교회의 어떤 재정 상태를 논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드리고 오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름빛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선교도 하겠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교적인 역할도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찾아가고 왜 그들을 살펴야 되나요? 그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됐습니다. 예수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 그 평안,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동력은 기쁨을 잃어버린 자 혹은 기쁨을 잃어버린 땅에 그 영혼과 그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영원한 기쁨, 살아있는 기쁨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걸 그걸 통칭해서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적으로 드러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이유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군데 보겠는데요.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유다 땅이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그 마지막 그 절정과 같은 그런 장면을 역시 예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예견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에게는 모든 죄의 문제, 연약의 문제, 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종말론적 표현이에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격려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예요. 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가득 담겨있는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랑과 기쁨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통칭해서 선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뭔가 우리 성도들께서는 뭘 더 얻어내겠다, 뭘 하나님께 더 구하여야겠다, 사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 주셨고 필요하다면 더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는 하나인데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 예수 때문에 또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강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예수의 생명과 기쁨과 그 행복을 그렇게 전파하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방식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누군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일단 일견에 선교사님들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디 좀 복음의 오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기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떠오르는데요. 그건 흔히 말하는 가는 선교입니다. 혹은 보내는, 가는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선교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저와 여러분처럼 일선 최전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진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후원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선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내는 선교.
살아내는 선교.
네.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살아내는 선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땅끝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내는 선교를 감당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흘러가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우리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캠프 기간입니다. 오늘 그 중등부 수련회가 이제 지금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중등부 친구들, 제가 어제 잠깐 갔었는데 중등부 친구들 한 70명 모아놓고 나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쉽지 않으시고, 예, 사실 만만하지 않아. 너무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수련회 캠프가 진행되는데 아마 3부 때 우리 또 교사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캠프 때 너무나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사분들께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기쁨,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행복을 지금 나누고 계신 거죠. 제가 어제 중등부 가가지고 그 캠프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교육자님, 부장님과 함께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을 몰아넣거든요. 중학교 그 1, 2, 3학년 안에 세대 차이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대요. 1학년과 3학년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래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저희 이제 둘째가 중1이 돼서 갔거든요. 애기예요, 아직. 이제 초등학교를 각 졸업했는데 그냥 아기예요. 아기, 애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그 중학교 3학년 특별히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학생들. 저는 이제 자매님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들이라 불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어우 딱 봤더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중3 자매님들은 정말로 이 포스가 남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주고 봤는데 문득 인기척이 들려서 딱 뒤를 돌아봤더니 중3 자매님들이 이제 계단을 타고 딱 내려오시는데 주머니에 딱 이게 손을 딱 넣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정말 자매님들이시더라고요. 청년들 같은 포스가 딱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학년들을 함께 묶어서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묶어는 냈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예, 특별히 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중등부를 섬기는 교사분들의 삶 수고가 많더라고요. 중등부뿐만 아니죠. 우리 유치부로부터 우리 유년부, 소년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 바로 이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역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는 기뻤는데, 나는 즐겁고 행복해졌는데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저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신 거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어 드리면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한 부류의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이 쓰이는 거죠.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소위 시니어라고 저희가 이제 통칭을 하는데 믿음의 앞선 세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름빛교회 안에서 행복하시면 좋겠다.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로 즐겁게 살아가시면 좋겠다.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몇몇 이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안부를 나눠주시거든요. 그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근데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도 너무너무 좋고. 일단 한 분 한 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목한 시기를 견뎌내고 오늘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왜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됐냐면 공교롭게도 우리 기독교 매거진에 제가 글을 하나 기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시니어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니어 사역, 저희 교회가 이제 분당우리교에서 분립했던 29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개척할 때부터 시니어 사역자를 뽑아서 준비를 한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인구 구성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추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상태로라면 10년이 지나면 6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300명이 돼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통념적으로, 기본적인 통념적으로 65세부터를 소위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노인 인구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구분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대 수명이 1985년에는요, 우리나라가 69세였답니다. 그 정도 보통 사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83세에서 4세 넘어가고 있으시대요.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는 90에 가까우시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65세분을 이제 노인을 칭하는 시니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니까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니어 사역자 또 이제 아직 교회가 개척 기간이어서 개척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제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라 그랬어요. 같이 고민해라. 정말로 이렇게 시니어라는 지칭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 65세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될지 고민해봐라.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또 제가 글을 쓰기도 했고요. 서울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몇 살 정도 되면 노인이라는 칭함을 받기에 적절하냐 이런 조사를 했더니 65세가 이제 아니에요. 73세, 74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그 대표기도 하셨던 이천 순장님이 70이 좀 넘으셨거든요. 저보다 건강하세요.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65세가 돼서 이제 노인을 표현하는 그 시니어시다 이렇게 칭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니어 사역,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고민해봐라. 이런 부탁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 아름빛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쁨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의 본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텐데 그 기쁨이 구석구석 흘러가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제가 가끔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은혜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인으로서의 여정을 펼쳐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을 할애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2장 44절, 그 다음 절인데 봉헌식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좀 재밌어요. 네,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여튼 저는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봉헌식 당일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파란 것이 여러분이요.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를 한 건데요. 핵심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 당시에도 성도들이 내는 십일조를 비롯한 헌물들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다 잡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봉헌 신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정비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그 원리에 따라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질서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합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핵심은 저 파란 글씨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정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자 한글을 읽으면 이게 띄어쓰기가 애매해요. 이게 보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 하면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섬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끊어드릴게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 번 더. 이는 유다 사람들, 유다의 온 공동체가 그렇게 봉헌식을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며 예배를 돌보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목사 아무래도 헌금 설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 뭐냐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섬겼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먼저 섬겼다는 겁니까? 네, 후자예요. 후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회자들이 백성들이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섬기고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아, 참 예전에 모세율법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제도 다시 한번 정비합시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회자들의 필요를 이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채워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건강한 교회의 전형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의 섬김을 통해서 온 성도에게 기쁨이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와 교육자들을 위해 은혜와 지혜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섬긴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그 공동체를 잘 섬긴 것이에요. 그랬더니 백성이 함께 기뻐하면서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송태근 목사님 곁에서 12년 동안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건 한 줄의 경구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가 있는 것이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다.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저희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그 장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기쁨을, 온전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섬긴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름빛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런 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그러한 방식으로 또 함께 기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나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완결됩니다.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들은 그 목회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힘썼답니다. 힘썼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함께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4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론 자손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11조 헌금을 냅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면 그 11조 헌금을 레위 사람들이 받아요. 레위 사람들이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받은 그 헌금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서 그건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숫자가 더 적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온 백성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세워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름빛 교회가 이제 29개 교회 함께 분립 개척할 때 우리 29개 교회 교역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냐면 29개 교회 교역자들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저를 비롯한 아름빛 교회 교역자들이 분리 시점에 저희가 함께 논의했던 그 29개 교회의 그 교역자 사례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 저희가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게 좀 어떤 분에게 좀 오해가 되실 수 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선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선물 앞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뭐라도 하나 좀 드리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사람이어서 받으면 기분 좋지만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되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한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나온 김에 이미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성도, 우리 목회자들의 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한테 별도로 뭐 선물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해원 전사님하고 광주 오포 쪽에 이제 신방을 하고 왔는데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그게 좀 죄송하셨나 봐요. 고맙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값이라도 좀 하시라고 저한테 봉투를 들고 이렇게 막 문 앞에까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한테 모두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이 충분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져주시면 좋겠고 선물을 해주시면 저희에게도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건 질서의 차원에서 좀 양해의 말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한 주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말씀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매듭을 지으려고 해요. 결국은 기독교는요 거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의 종교.
덕의 종교.
기독교는 덕의 종교예요. 어떤 덕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덕의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실 텐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체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덕스러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랑과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그 길을 따라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빚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덕과 그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공적 자리가 가정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 딱 떠올리기만 해도, 가족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좀 힘드실 거예요.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가정의 기도자로 먼저 세우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선교적 공동체, 우리 아름빛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벽 봉헌식 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과 가정 그리고 세상 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오가는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각 가정 위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밝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아름빛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선사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오직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뒤를 쫓아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살아내야 하는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일상을 귀히 여기면서 그 한순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덕을 맛보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한번 수면으로 확 떠오릅니다. 여러분께서 그 가정의 기도자이시고 여러분의 그 여러분께서 그 가정의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의 만족을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나는 믿기에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섬기는 그런 목사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순장님들을 비롯한 리더십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 행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가정에 켜켜이 쌓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 어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눈물 뿌리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기도, 한 분 한 분의 예배,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장관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누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일가친척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